나이가 어릴 때는 뭐 조금 뭐 소린사에도 금방 친해져가지고 놀이터에서 막 같이 뛰놀고 할 정도로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사람 사귀는 것이 참 어려워지는 것들을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더 느끼실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 단순한 이야기도 재미있어 웃고 깔깔대면서 금방 친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늘 들을 때마다 재밌어하는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면 그냥 괜히 자기들끼리 웃고 뭐 그렇게 하는 소재들이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물론 식사한 이후라서 여러분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똥이야기라든지 뭐 방귀 이야기하면 그렇게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막 웃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여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 방귀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꼭 아빠 자기 전에 방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창작에서 이야기를 늘 좀 많이 하거든요. 뭐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모든이에요. I live in 모든 in southern area in 런던에 있는데요. 뭐 영국 주택가에 다 그렇지만 여름 되면 파리들이 되게 많이 들끓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이 특별히 그랬을 걸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옛날에 여준이가 살았어. 그런 모던에 살았어. 근데 그런 방귀를 너무 많이 끼고 잘 꼈어. 친구들이 되게 싫어하고 따돌렸는데 여름에 그 여준이가 방귀를 꼈더니 그냥 파리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옆집에 있는 이웃들이 너무 그 소식을 듣고 여준이 보고 와서 좀 파리 잡아달라 해가지고 방귀를 끼기 시작했지. 소문 나가지고 모든 전체 집마다 가서 다 파리를 죽인 거지. 그 소식이 더 전해지고 BBC 방송에서 이제 취재를 나온 거야. 그랬더니 영국 전역에서 부르는 거야. 너무 소문이 나가지고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방귀를 끼면서 파리를 다 잡아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스타가 돼버린 거야. 따돌렸던 친구들이 여준이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서로 친구 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이죠. 그럼 너무 좋다고 재밌다 깔깔거리면서 이제 잘자 웃는 마음으로 이제 자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매일 밤 들려달라고 하는 거죠. 다른 소재를 가지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짜도 특별한 또 소재가 나오지 않는데 하도 쫄리면 일단 시작하는 거죠. 모던에 여준이가 살았어. 그 여준이는 방귀를 잘 껴. 하다 보면 파인아트 그림 그리듯이 계속 붙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참 그것도 실력이 필요해요. 국문학적인 소질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단순한 이야기도 소재도 아이들은 그대 좋아하고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대만 되면 이제 딱 문 잠그고 아무리 밥 먹으러 내려오라 해도 안 내려오고 또 집에 손님 초대하는 걸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혼자 있는 시대를 이제 보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두루두루 이제 예의상 만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가까운 사람,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 맺는 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오피니언이 있어요. 많은 지식들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하나 선택하겠죠. 또 AI 영향으로 똑같은 지식이 계속 파고드는 거죠. 그렇게 어떤 분야에 이제 굳어진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경험까지도 같이 쌓이잖아요. 또 확신을 갖는 거죠. 자기 고집이 되는 거죠. 그것도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또 경험돼 보니까 자기 나름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 40대 이후에 자기 생각이 바뀌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는 그리고 온대 행동을 하는 거죠. 알고 있는 거, 경험한 걸 가지고 계속 이제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말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굳어진 생각을 바꾸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생각 사람들을 어울리게 되어서 또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또 많지 않을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 가까이 마음 터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나이가 들으면서도 갖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어려도 이런 꼰대 기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갈등이 있고 또 분열을 이렇게 꺼내지 않죠. 이것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차이들을 만나잖아요. 최근 몇 년간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정치적인 바람을 보세요. 어느새 자기가 생각하신 것 때문에 대충 다른 견해,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의견이 다르면 완전 원수처럼 교회 다녀도 같이 뭘 상대 안 하고 싶은 그 정도로 한 곳에 생각이 이렇게 솔리드 될처럼 굳어져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하나 되기 어려운 같이 뭔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고지스러운 뭔가 생각들이 고착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과제는 통합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것인가?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 견해, 분열, 미움, 정오에 가까운 이런 관계들을 하나를 만드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죄로 말미암아 갈갈이 찢겨진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이 죽어주기까지 하셨는데 그 십자가 죽음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수많은 갈등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 외에는 어떤 분열도 갈등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되게 이 정치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정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나라라 할 때는 거기에 총체적인 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저 세상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내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킹덤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얄팍하니까 정치 견해에 따라서 확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말해봐야 시비거리 생기기 때문에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제 견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 견해라는 것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제가 이해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비하면 시시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이런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밖에 없다고 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죽어주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또 오신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외에는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간에 통합하고 하나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충분히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죄가 들어와서 분열시키는 수많은 분열들과 장벽들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거든요. 어떤 탁월한 견해, 사상, 가르침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엄청난 지식들이 많이 쏟아져도 더 분열되잖아요. 지식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어떤 견해로, 설득으로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건 능력의 문제예요. 이론으로 토론을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예요.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무슬림의 이슬람과 알라처럼 저 멀리 위에서 선지자만 보내고 티칭만 하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 죽어 죽으면서까지 가져온 복음이, 복음이야말로 이걸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명백한 확신이 있는 거죠.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내면 어떠한 분열과 분쟁과 갈등도 통합해내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복음만이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분열시킬 수많은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실제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세례란 것은 하나 되는 거거든요. 결혼식처럼 연합하는 게. 즉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예수님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과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보면, 인종적으로 보면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밥도 안 먹었거든요. 이방인들을 더럽혀진다고. 근데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노예든지 물건처럼 시작하는 생각하는 노예든지 주인이든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아니 도대체 이 엄청난 차이를, 이 차별을, 장벽을 복음이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는 것은 요즘이야 그렇지만 영국이나 미국만 해도요, 여자가 선거에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1920년, 28년 이때거든요. 그것도 21세, 18세부터는 1969년부터라고요. 70년대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런 남자, 여성, 노예 제도의 폐지 것들이 보면 그 당시에 다 기독교 문화였으니까 아닌 나라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노예 제도나 여자의 이런 권리들이 회복된 게 누구면 결정적으로 복음을 진짜 삶으로 살아낸 깊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한 윌버포스나 링컨 대통령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세상의 전체를 바꾸어내는 이런 운동들을 만들어낸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10년 전에 여자들이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지금 시대 어느 시대인데 10년 전에 여자들이 비로소 선거를 할 수 있게 하는 나라도 있다니까요. 이런 격렬한, 너무나 차이 나는 이런 장벽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고 살아간 사람들이 그 장벽들을 허무는 일들을 역사적으로 그대로 해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얼마나 여러분 높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장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같이 교류가 가능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완벽한 거룩하심이잖아요. 완벽하게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잖아요. 우리는요, 성경에 의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어떤 동물보다도, 어떤 생물체보다도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다. 그 정도 악하다고요. 많은 종교들처럼 착하게 살면 신의 경지에 가고 착하게 살면 좋은 세상 간다니 그걸 몰라서 하는 거죠. 날고 기도 수백 년을 돋다 가도 하나님 기준에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결정을 했겠죠. 돌을 닦아서 될 일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왜 죽여요?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정신이 없는 신이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밖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하신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악함이란 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를 된다? 함욕하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해수욕장에 식인 상어 나타나도 한두 사람 물어 뜯을까 해요. 그러나 사람은 악해지며 600만 명을 하루치며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몇천 명을 하나의 이념 때문에 사람을 좋은 세상 만들겠다 하루쯤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무슨 이념이에요? 사람은 그 정도 악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합병을 이루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건가요?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아들을 내어놓은 이 큰 희생으로 하셨기 때문에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분리된 채로 살아가게 만들 수많은 장벽들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돌로 만들어진 그 성전의 구조에다가 이렇게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재미있게 비유처럼 설명하신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아닌 그래도 뭔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담으로 쭉 쌓여서 그 담 안에는 유대인 여성들이라도 갈 수 있는 그 또 공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남자, 뭐 제사장 이런 식으로 이제 뜰들이 각각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만 있는 성전은 가까이 있지만 어쨌든 그 넘어갈 수는 없고 그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 뜰 담에 그런 경고판이 있는 거죠. 외국인은 절대 이 담을 넘어갈 수 없음. 넘어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담이라는 것은 도무지 분리할 수 없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런 높은 담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이 한 말이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자기 몸을 자기 몸으로 죽음으로 희생으로 이 원수된, 원수라고 말할 만한 관계들이 있거든요. 원수된 그 담, 상징하는 담을 허물어서 화평케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이런 관계들이 많습니다. 가슴 아프고도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도요, 부부 간에 원수된 관계들도 있고 사랑하는 부모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도 원수가 된 관계들이 있잖아요. 사연을 들어보면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연들이,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원수 같은, 원수라는 표현을 쓸 만한 관계들을 그 담 같은,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담 같은 것들을 허물면서 적어도 심적으로라도 완전히 정오와 미움을 거두고 하나 되는, 실제로 또 하나 되니까 나아가는 이 같은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수많은 상담을 받아도 산 속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돌을 닦아도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게, 자기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그분이 십자가 죽음,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장벽을 무너뜨리는 노력들,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이 엄청난 예수님 같은 희생에 대하여 성경은 그 행위를 섬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섬김의 정신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러 왔다. 당신이 생명을 내놓음으로 그 무서운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섬김이란 것은 정말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의 삶에 들어가기 가는 것이죠. 들어가서 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들을 허무는 것이, 그 허물어지기까지 하는 과정들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같은 희생으로만 섬김이 되는 것이요. 백날한다서 토의한다고 대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관계들이 많이 있는 것이요. 그것을, 그런 장벽을 허무는 그 일은 하나님처럼 잘못이 어디 없는, 더 선한 편에 있는, 더 가진 자들이, 더 권위 있는 자들 편에서 하는 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이요. 그래서 언제나 장벽을 허무는데 시작해야 될 사람은 가진 자고 더 힘 있는 자가 하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으로 앉아서 애행하면서 경전 그냥 코란이나 던지고 수많은 어떤 경전만 던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친히 오셔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힘생으로만 이런 관계들이 이런 원수된 관계를 하는 관계들은 그렇게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있으면 남편이 나서야 되고 부모와 문제 많은 자녀 사이에 장벽이 있으면 권위를 가진 부모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흠하면서 가르쳐들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에 들어갈 만큼 자기의 위신을 달래놓고 권위를 내려놓고 정말 그 입장에 설 만한 자기를 내려놓는 뼈를 깎는 나다짐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그 삶이 쉐어되고 그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섬김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좀 굳은 일하고 힘든 일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9절에도 예수님의 이 삶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알라처럼 계시지도 않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신 것이에요. 아버지의 체면, 내가 누군데 하는 어떤 그 체면들, 그냥 호령하는 그 태도들, 거기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종의 모습을 오히려 성결의 모습으로 오히려 더 희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함에 오신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어 도리어 섬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했던 그 장벽을 그 같은 방식으로 그런 십자가의 방식으로야만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상대에게 맞추어서 오히려 내가 그 입장에 맞춰서 내가 내 입장에 더 맞지만 그 못난 입장에 더 맞추어서 그 이해하는 입장에 서려고 하고 수많은 상처받지만 꾹 참아가면서 받아내면서 그 자리에 계속 서는 공감하는 자리에 가려고 계속 그 자리에 힘들지만 그 자리에 화나지만 마음 상하지만 받아내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내려오는 그 현장에 그냥 그 입장에 계속 서보려고 하는 이런 내려놓는 자기 장벽을 스스로 머물면서 허물어서 그래야 이게 만남이 일어나고 거기서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멀찍이 서서 알라처럼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벽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맞추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삶과 삶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듯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을 이제 이루어지는 일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결하고 말할 때는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결하는 것은 그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오셔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것이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전한다면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내용은 그런데 정작 전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스러우면 그 전하는 복음하고 완전 반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자기는 머리카락 하나도 없으면서 이거 약 바르면 머리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것이잖아요. 복음이 그러면 복음이 희생하며 생명을 바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 그 복음을 딜리버리하는 사람들도 그 태도가 그 마음이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복음이 장벽을 허무는 예수의 피눈물 나는 사건을 전하는 것이면 나도 일처럼 사명처럼 프로젝트처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진심과 마음을 담은 그게 복음을 진짜 전하는 사람이면 그의 삶이 그의 가정에서 그의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 복음에 걸맞는 인격과 삶의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에요. 성교는 일이 아니에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인격과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했습니다. 종이 된다, 섬긴다는 개념은 뭐 구전일하고 신발 닦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다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전일을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도무지 나와 다른 차이 나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수용하고 함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삶에 정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섬긴다. 섬김의 스피릿은 그냥 꾸준히 힘든 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품어내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을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유화한 것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바울이 똑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는 사람의 태도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떠난 자녀들, 믿음 떠난 자녀들, 자녀들 종이 돼야 되는 거죠. 아직도 호령하고 나무라치고 뭐라 하고 어떻게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종이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 딸이 엄마 보고 욕을 하대요. 에스다 넣었어. 무릎 꿇어서 무릎 꿇고 빌었대요. 완전히 무너지고 낮춰졌어. 그 앞에 상처 준 그 자녀들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 정도로 무너지고 낮아져야 섬겨야 종이 되어야 자녀의 마음을 얻고 부모들이 하는 그 말들이 들리는 것이에요. 종이 되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주에 영국 내에 있는 네팔 교회들 중에 청장년들, 영 제너레이션, 영 어덜트들이 모여서 유스트 캠프를 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요일 하루 저녁만 일단 저녁 집회만 저와 우리 청장팀 가서 9명이 하고 왔는데 너무 예배 가운데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정말 주셨어. 네팔 지역에는 마리아나를 많이 키운대요. 집에서 마당에서. 그래서 이 마약이 일상적인 나라 중 하나예요. 그 청년들, 청소년들이 마약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한다네요. 실제로 그 수련회 장에 와가지고 방에서 마리아나 피우다가 연기에서 알람이 울려가지고 소동을 벌인 적도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수련회 와가지고 어디 그렇게 못됐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생짜백인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날 우리 저녁에 집회했는데 끝나고 나서 기도도 물론 원하는 사람 통해 해줬지만 마치고 나서 기도를 못 받아서 그런지 아쉬웠어. 따로 기도 더 받고 싶다 해서 요청하는 애들 좀 있었어요. 만나자마자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이렇게 기대해 본 적 없다. 근데 오늘 예배하자마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자기 마음을 터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됐다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을 제가 만나 너무 기뻤어. 사실 영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 한인교회들이 한인교회를 머물 수 있지만 늘 외쳤듯이 이 다양한 수많은 민족의 교회들이 영국에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섬기고 도시 안에 있는 이 다양한 민족의 교회들, 다음 세대들을 섬기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하자, 그것이 우리 중요한 선교의 방향으로 늘 나눠왔는데, 제가 영어를 여러 말 듯이 형편없는 영어지만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넘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가는 발걸음들, 또 여러분의 그런 기도와 응원들을 통해서 그 뭐 해봐야 그 브리티시 아이들, 그 태어난 아이들이 제 영어를 가지고 무슨 감동을 입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장벽을 뛰어넘는 조그만 행동만, 발지만 해도 하나님 미러클이, 터치가 있는 거예요. 성김 자체 보면 아무 능력 없을 것 같아요. 무시받는, 내가 이렇게 낮춰야 되나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 방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방식을 택할 때 부활의 권능이 임하듯이 미러클이, 관계 회복들이, 하나됨의 역사들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벽처럼 느껴지는 것을 허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것을 이루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랄수록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면 장벽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깐깐하고 까다로운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상대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장벽을 허무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훈련시킬 것이요. 나를 보호한다고 만들어 놓았던 장벽들, 사실은 빛 가운데 나아가기 못하도록 가두어 놓는 감옥 같은 장벽들을 하나님이 가슴 아프지만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허무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인간관계 때문에 계속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낮아지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 성벽들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요. 자꾸 내가 낮아지는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자존심 강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태도들을 깨뜨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하는지, 왜 하나님 이렇게 하느냐고 원망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힘든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화부터 내지 말고, 자꾸 남을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스스로 남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렇지만 자기 안에 더 큰 덜부가 있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을까 할 만큼, 돌아갈 정도로 내가 심각하다고 말할 만한 자기 제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잘난 우리를 무너뜨려서 얼마나 행패없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우리 삶에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리지만, 하나님은 당신 욕을 들으면서 오해를 받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 사실 돌아보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자랐기 때문에, 할머니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진짜 내밖에 모르는, 예수 믿어도 좀 다행이다 싶지만 예수 믿어도 그냥 교회 일만 전부고 내가 하는 조업만 전부지 가정일이나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지 않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냉담하고 관심 없는 사람같이 보여지는 태도들이 저는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고 정말 경우가 바르고 무엇이 옳고 그런 걸 잘 아는 퍼펙트, 저에게 한 와이프를 저에게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는지 몰라요. 덕분에 제가 뭘 몰라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다 들으면서 이제야 아는 거죠. 여보, 내가 옛날부터 다 이야기했던 거야. 지금 그걸 깨닫느냐고. 다 보고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그 오래 참으면서 해줬던, 끊임없이 제 부족함이나 내밖에 모르는 입장에 서 있는 태도들 계속 근면해주는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진짜 다섯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를 배우는 것이에요. 아이가 없었으면 아마 영원히 이기적인 사람이 됐을 거야. 믿음은 좋은 척, 좋은 목사처럼, 열심히 선교하는 목사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진짜 이기적인 사람으로 계속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자녀들이 숫자도 많지만 이 나이도 분포도 골고루잖아요. 4년 전에 결혼해서 딸 낳은 아이도 있고, 직장 다니는 아이도 있고, 대학 막 졸업해서 취준한 아이도 있고, 지금 중학생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도 있고, 올 제너레이션이 제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 저는 다섯 인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많은 경험도 없는 제가 정말 이걸 겪으면서 프라이머스쿨의 고민 듣고 티네이저의 고민도 들어보고 대학교 졸업한 취준하는 고민도 들어보고 직장생활하는 고민도 들어보고 결혼해가지고 시부모님과 이야기도 들어보고 인생 전체를 제가 지금 탓을 인생을 다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하면서 잔다들 없었다면 여전히 이기적으로 내만 살았을 텐데 그들이 프라이머리 스쿨에서 관심 가지라 그러지 티네이저 관심 가지라 그러지 취준생 관심도 가지라 하지 결혼해서 아이들이 저를 키우는 거죠. 저는 피곤하고 내 시간도 없고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 애하고 지금 가든에 축구 차면서 내가 있어야 되나 싶지만 지금 종이접기하고 앉아있어야 있으나 싶지 포켓몬 카드하고 지금 카드 놀이하고 있어야 되나 싶지만 그러나 이게 다 이기적인 나를 고치는 거예요. 한 번도 남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살았던 내가 이렇게 수없이 자기 삶에 관여하라고 물론 그동안 관여하지 않은 게 많죠. 무관심한 아빠의 모습이 많은 거. 그러니까 다섯 명을 계속 돌리면서 돌아가면 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 많이 낳았어요. 이기적인 당신이 고쳐질 거예요. 결혼하고 혼자 아무리 경건세대 말고도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 설교 많이 든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시고 또 주님 허락하시면 자녀를 키우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키우든지 셀 리더가 되어서 골통 같은 셀원들을 관리하면서 인격이 바뀌는 것이에요. 셀 리더 얼마나 어려운데. 물론 여러분 골통이라는 말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그런 저는 잘 몰라요. 아무튼 영혼을 다뤄봐야 사람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영혼을 다뤄야 돼요. 그 가슴앓이 하세요. 수많은 고민 그냥 하세요. 밑바닥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안 되는 거 다 보는 거예요.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그게 정리가 돼요. 해석도 되고 이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세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게 1주, 2주 아니에요. 저처럼 20년을 30년 가까이 아이 키우면서 지금 아내는 더 힘들겠지만 그러면서 그래 인격이 겨우 바뀌어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인격 키우는 거 아닙니까? 잘 견디세요. 하나님 앞에 머무시고 기도하시고 인생은 그런 겁니다. 인생은 고단한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뭐 인조이하는 삶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의미 있는 삶, 하나님 사람, 하나님 같은 인격으로 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다듬어진 사람이 돼. 그렇지 않은 삐딱한 사람,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장벽이 허물어진 사람에 대해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와 다양한 수많은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야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사람이 되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하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성경 주의를 맞아서 그런 성경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